교독문 67번 잠언 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을 몸된 제단으로 인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으로 임재하시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과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웨슬리 회심 2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웨슬리 회심과 구원의 혁신 가운데 18세기 영국 사회를 구원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을 부으시사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진실한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세계 열방의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전쟁의 소물을 사라지게 하시고 온누리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예측할 수 없는 남북관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도울림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통일이 오직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이 국민의 민심을 바르게 헤아리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며 상생과 평화의 정치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6.13 지방선거로 혼탁해진 정치권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개인의 욕심과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헌신하는 충성된 공복들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130년 전 순교자의 피로 세운 한국교회가 예수 생명을 지니고 세속화와 물질주의를 극복하며 영혼구원과 민족구원에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동방의 예루살렘인 북한의 훼파된 교회를 재건하는 데 헌신하게 하시고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구국의 재단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65년 전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빛의 수 광림의 재단을 세우시고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의 재단으로 구별하시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책임지며 동행하는 영혼의 안식처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가 지역사회와 건강하게 소통하며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고 영적 파수의 사명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북교회가 아름답게 봉헌되어 통일시대를 이끌어가는 구원의 방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제30회 호렙산 기도회의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축복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가 진행하는 제주 선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십자가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생명의 역사가 제주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영적 거장으로 세우신 감독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임과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재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닮아 침체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영적 붕을 이끌고 갱신하는 능력의 종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하늘 양식 되게 하시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을 돕는 능력의 말씀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신앙 고백과 아름다운 선율로 찬미 제사 올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기뻐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해외의 모든 선교지 위에 본당과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열방의 주의 백성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 위해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0회 호렙산 기도회가 오는 6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40일 동안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본당 대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올해가 30년 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기도의 축복을 주셨고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넘쳐났음을 경험했을 겁니다. 또 나라 위에서 기도할 때에 나라가 새로워짐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중심으로 세계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시리아가 핫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핫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통일과 이민족의 하나됨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6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호렙산 기도하는데 이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하던 중에 이번에 주제가 회복과 소망과 치유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던 중에 우리가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자. 북한에 무너진 교회가 공산정권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다 무너졌지요. 그 교회가 수축되는 거예요. 성전이 수축할 때에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요. 성전이 수축하는 그 땅에 화해가 있냐고요. 성전이 수축되는 그 땅에 화목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북한 교회의 성전 수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전도 수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의 새로운 수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호렙산 기도회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땅을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호렙산 이번 30회 호렙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문 미술 전시회가 오는 5월 30일서부터 6월 5일까지 경인미술관 인사동에서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랑부의 귀한 우리 형제와 자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사동에서 전시하는데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5일까지 전시회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좀 관람도 하시고요. 또 보시고 격려도 해주시고요. 또 하실 말씀은 그림도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사면 그 작가에게 돌아갑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예배 안내는 오성교구와 육성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미아는 무명으로 사랑하는 딸 천혜정 씨, 천혜정의 22주기를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선교구와 교구,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 광원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간이 우리 감리교의 시조가 되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 280주년이 된 해입니다. 1738년에 5월 24일에 저 올더스게이시라고 하는 조그만 거리를 걷다가 집회에 참석하심으로 컨버전 회심해서 기도 이 감리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지요. 감리교와 관계된 교인 수가 약 1억 5천만 명이 됩니다. 세계 가운데. 기억하시고 웨슬레 회심 280주년 기념 전시회가 중앙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선교회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만든 건강강좌 3부 예배 후에 두란노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한 달마다 매달 상영하는 선교영화 다 오늘 1시 30분서부터 장출을 해서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다 관심과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봉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상 9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다디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하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이면서 라디오 방송인으로 일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줬던 에디 칸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전형적인 월가의 청년이었습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 열정적으로 일처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서 이 청년에게 한 줄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 편지에 충격을 받아서 이것을 받아 교훈으로 삼고 일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빨리 보고 달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만단다. 너무 빨리 달리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 편지의 전부입니다. 이 짧은 편지 한 문장,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애들은 깊게 생각하고 자기 수첩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질문을 써놓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질문을 던지며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에게 가치가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이 지금인 단순히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는 이 일이 나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냐.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내가 일하는 것이 나의 자신의 경력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광의적인 의미로 내 가족과 내 나라와 내 사회와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내가 물질의 성공을 원하는가 아니면 인생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가. 단순히 물질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일하는가. 여러분 물질의 욕망과 물질의 충족과 성공만을 위해서 일하면 그처럼 비참한 인생 없습니다. 가끔 이 앞에 큰 스포츠 센터가 하나 있어서 저녁에 왔다 갔다 보면 꽤 알만한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은퇴하시고 그냥 골프채 하나 두고 아침에 그냥 서성이는 겁니다. 한때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막강한 부를 누렸던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를 누렸던 분들인데 그냥 초로의 노인데요. 신호등에서 초라하게 어깨 추진 대로 골프채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붙잡고 과. 볼 때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예수 믿으면 삶의 의미가 있을 텐데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가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뭡니까? 그 뭐라고 골프채 그거 새똥을 꽉 잡고. 네 번째는 내 일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남을 위한 일이냐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대할 때마다 이 에디 칸토는 이 네 가지의 질문을 자신에게 전하며 물으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공생에 하실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지요. 구원의 일과 더불어 영생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게 일어난 일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한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궁극적인 것은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만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중요한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잘 돼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내가 먼저 모든 것을 갖춰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먼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기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른 생각을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인간이 한없이 약해집니다. 자신을 위한 순간의 결정, 그때에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지지를 받을지 모르지만 결국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 자신에게도 지지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지지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삶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후를 읽다 보면 참으로 지루해지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한없이 나옵니다. 마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사람의 이름만 가득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이름만 지루하게 나옵니다.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사입니다. 흔히들 포로 생활이라고 하면 채찍을 맞으면서 강제 노동하는 장면을 떠올리다마는, 그러나 이 당시에 유대인의 포로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나름대로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때로는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 보십시오. 바빌론 유수 시대에 저 바빌론의 학자로서 이름을 떨친 사람이 에스라, 유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나름대로 부와 명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에 태어난 2세와 3세들은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풍습에 익숙해지며 살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되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성전을 재우라는 겁니다. 고향을 돌아간다는 것, 지금의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다 함께 고향을 돌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라는 겁니다. 가는 길도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반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제각기 살 길을 찾아야 되며 농사를 지을 준비도 해야 되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 한마디로 통째로 헌신과 희생과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오늘 읽은 본문 역대상 9장의 말씀을 보면 각 지파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은 그저 조상들의 이름이 있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이 누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름을 소개하고 그가 하는 일을 자세히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그냥 하나님에서 맡겨진 일들, 자기 조상에게 자손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이 누구라고 그렇게지만 이 여기에 나온 사람의 이름은 조금 더 기록하고 그리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며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들 말하지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름이 높여지고 위대한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족족을 남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절코 아닙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적은 사람이지만 평범한 사람이지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거룩한 역사에 걸음을 남겼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전병을 굽던 마띠다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9장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티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라자손 살롬의 아들 살롬의 장자 마티다라는 레위 사람은 냄비에 지지는 것을 맡으며, 마티다는 냄비에 지지는 것을 맡겼답니다. 지지는 게 뭘까요? 냄비에. 그 다음에 답이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설한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때에 진설병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내성형 앞이랑 왜 떡 굽는 이 사람인 마티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때 떡을 굽는 일, 떡을 잘 맞는다고 해서 나라가 흥하는 거 아닙니다. 떡을 잘못 맞는다고 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나라를 잘 이끌어갈 때 나라가 흥하고, 나라를 잘못 막 이끌어갈 때 나라가 명하지만, 떡 만드는 것은 나라의 흥함과는 별 관계 없습니다. 설명, 떡을 잘 구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떡을 잘못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잘못 구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치료한 일이지요. 자신에게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고라자손 살롬의 장자 마티다라. 그는 레위 사람이라. 여러분, 레위 사람,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을 돌봐던 이 레위 사람, 이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성막을 맛보던 레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 해라고 했으니 하신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마티다는 자기의 조상 레위 족속의 사람들이 해왔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받아보는 족속으로서 자신에게 할당된 일은 뭐냐? 화덕 앞에서 떡 굽는 일입니다. 여러분, 떡을 굽는데 뭐 리더십이 필요합니까? 창조가 필요합니까? 요즘엔 떡 종류가 너무 많아서, 빵 종류가 많아서, 이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진설병은 다름이 아닙니다. 누룩 없이 그냥 굽으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향력이 없는 일을. 그러나 마티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떡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화해의 언약이 잡니다.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의 의미가 담겨지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사람들은 내는 별 볼일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마티다는 이 진설병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기 위해 드려지는 특별한 떡임을 알고 묵묵히 화해자와 직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큰일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적 고백한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행실이 달라진 것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맞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에 달려진 삶의 모습일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명확하게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의 삶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자의 책무가 뭡니까? 화해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자요, 더 나아가 내 이웃과 화해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로소 이렇게 될 때에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란 단어는 신약성경에 12번 나옵니다. 이 말은 헤어진 상태의 재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혼했던 부부가 재결합하는 것과는 다른 뜻이지요. 영어의 법을 보면 헤어졌다가 다시 모인다는 리카운슬, 자연스럽게 새롭게 결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새롭게 결합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과거에 가졌던 불편한 감정들, 미움과 분노와 화를 이게 치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상대방을 향한 불편한 감정, 미운 마음, 화나는 것 이거 버릴 수 있을 때야 비록 화목할 수 있는데 이거 버리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고 우리와 이웃의 관계가 화해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저주와 분노와 죄악된 것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안에 이 죄와 죄책감과 무거운 진도의 것들이 사라지기에 내 안에 화목의 역사가 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불편했던 감정,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픈 마음들, 진노들, 분노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매일매일 차고 넘칠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이에요. 불편했던 감정들, 나만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일어났던 관계성의 파괴 단절들. 제 방에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제 방에 좀 공기가 딱 좀 건조하니까 어항을 갖다 놓고 물고기를 네 마리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지금 한 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살리는 사람인데 죽이는 사람이 됐으니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 어항에다 목사님 먹이 줄 때는요 조금만 주세요. 그리고 3일만 뭐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만 주세요. 그렇게 따라 했어요. 근데 다 죽고 한 마리만 남는데 그 한 마리가 어떠니 큰 놈이에요. 작은 놈은 순차적으로 알아서 나가요, 죽어서. 왜냐? 큰 놈이 다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굶어 죽는 거 같은 것 같아요. 못 먹어서. 지금 딱 한 마리가 사는데 좋은 것 같지요. 보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요. 지는 얼마나 안 좋겠어요? 혼자 있잖아요. 좋은 것 같지만. 자기만 아는 자에게 남은 건 뭐예요? 고독이에요. 외로움이에요. 그럼 그것만큼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화해할 때에 하나됨의 역사를 통하여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를 말하기를 형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형제와 같이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요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는 거죠. 예배 시간에 눈 감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대립, 상한 감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내 안에 넘치게 될 때에,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매일매일 넘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나가 화목한 것처럼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역사.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평범하지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 마티대가 그런 겁니다. 매일매일 제사 때가 되면 화덕 앞에, 그때 온 화덕 앞에 빵을 굽느라고 떡을 굽느라고 앉아있는 모습에, 그러나 그 떡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진설병의 떡, 정성을 다해서 화해자의 삶을 사는, 그러기에 평범한 거지만 갇힌 인생이요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새로운 세계를 연합했습니다.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사대 역대상 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이 열거하면서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이름은 야베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베스란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란 유명한 책도 있고 복음 성가도 있습니다. 야베스란 이름은 고통스럽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의 이름은 그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게 아브라함, 열국의 어미, 아비, 아브라함 축복의 조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베스가 그의 이름이 야베스라고 하는 내가 고통스럽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태어난